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산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산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든 장면이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큰 언약이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작은 약속이 성취가 된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 무슨 능력으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네가 가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3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했을 때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선뜻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도 별하별 핑계를 다 대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즐거이 순종하나 어쩔 수 없이 순종하나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태양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태양신의 아들이 섬기던 나라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가나안으로 갈 거다, 이거를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다 그냥 종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감,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이런 거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산 위에 계신 하나님과 산 아래, 산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이 응답하는데요, 그 응답 여부, 반응 여부에 따라서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대화가요 직접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뭐 이런 말씀도 있고, 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서 또 진술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응답을 하나님께 또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모세가 마치 사신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무서운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권위를 이렇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상당히 엄중한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를테면 모세는 옛적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지자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예수님이 한 분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제 모세가 이스라엘 안에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세울 때 자기 요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겁을 집어먹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 생활을 그저 오래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교회 모든 일을 다 해요. 교회가 아주 익숙한 놀이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병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를테면 지난번 갈라디아 묵상할 때 갈라디아서 안에서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할례받아라 뭐 이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정결하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고 하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신앙이 병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엄격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도 보시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을 침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경계가 있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휘장 가운데 새 길을 여셔서 경계를 무너뜨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인 줄 알고 늘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심스러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시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사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은 십계명의 서론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십계명이 나올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기준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면 내가 먼저 받은 은혜, 먼저 받은 사랑이 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말씀하시는 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내 소유라는 말은요, 이게 히브리어 말로 보물인데요. 보물, 보물 중에서도 제일 귀한 보물이에요.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귀한 재산, 제일 귀한 보물, 세굴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보물이 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 출애굽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리를 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중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을 때 이 거룩한 공동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일종의 다리가 되어가지고 사신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세상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그 모델을 삼으시려고 하셨던 거죠. 물론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응답하고 순종하겠다 말만 해놓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포기해버린, 이 언약을 배반해버린 사람들 말고 이것보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사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옮기시니, 뭐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선포된 그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건져내셔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모임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한 사명이 맡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줄 압니다. 그런데요, 광야 40년 하나님은 고생 안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막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면, 사실 자녀가 어려운 시기 보내는 만큼 부모는 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더 고생 많이 하는 법이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온갖 원망 불평, 하나님을 속썩이고,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요 그만큼 속상한 일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